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그 선함에 대해서,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하다, 또 착하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선하다, 참 착하다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 넌 참 착해, 너는 참 선해 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아, 너무 노골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 착하다, 선하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 선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 보통 그런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법을 잘 지키는구나, 정말 법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법대로 살아가네 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달라요. 그런데 동시에 이 헬라어가 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혼동이 오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 그걸 적용함에 있어도 또 한국말로 이 단어들이 그거를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도 그 미가서에 나오는 그 착하다는 것이 원래는 한국말로는 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번역을 하려면은 보통 다른 성경과 빌려해서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헬라어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다르게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다가 미가서 말씀하고 좀 저도 말하면서 헷갈렸는데, 빛의 열매는 뭐든 착하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야기하면 착함, 이것이 굿, 선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것을 선하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착하다는 것이 결국 성격이 좋다, 뭐 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함은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착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바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가르쳐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선, 선함,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착함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어를 잘 설명하면 좋고 또 원어를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원어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지식적이고 좀 딱딱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단어 속에서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주시는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이렇게 사용했는가를 함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도 이 선함, 착함에 대한 그 원어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이 미가서에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지만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한다면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착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바로 아가토스, 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은 무엇일까요? 이 선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실 그 이상을 넘어서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선은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을, 그 다음에 윤리를, 도덕을 서로 잘 합의해라 그래요. 예전에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면 뭐라고 안 했는데 너희들은 성경대로 믿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좀 오래된 강의죠. 그 강의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동성애가 옳다 나쁘다 뭐 그런 거 죄냐 아니냐 그런 것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인 뉴스 뭐 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려고 뭐 뉴스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뭐 신문도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미국 국회의에서 그 청문회 아닌 청문회 하는 걸 얼핏 봤는데 넷플릭스의 그 콘텐츠, 특별히 미성년자들을 향한 그 콘텐츠의 50% 이상이 어떤 동성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공감하고 파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당신네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팔리스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와있던 분이 아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신학교에도.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 윤리 교수님이 없어요. 기독교 윤리가 없어요. 그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독교 문화예요. 그 윤리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뭐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잘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 도덕 시간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도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이란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야기하다. 근데 합의가 중요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뭐 우리가 막 억지로 뭐 가서 뭐, 아 물론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막 그런 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는 되게 또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도 차별 금지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막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번에도 새로운 어떤 분이 그 차별 금지법을 했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는 예를 들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불편하다, 더 차별하네 라고 해가지고 고발한다.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목사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누가 목사님을 잡아가냐. 그건 법을 만들기 전의 얘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징벌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도 했는데 안 된다, 세 번째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벌금의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5배,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인터넷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이 듣고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내가 나 저거는 나를 상처 주는 거다 하면은 같이 비슷한 동의하는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함께 같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한테 그 다 해줘야 되는, 그게 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목사의 어떤 설교의 그 양심,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동시에 그 공감대를 따라오게 하려고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퍼센티지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뭐 거의 20몇 프로가 이제 그런 걸 찬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50%만 넘어가면은 이제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미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사회가 뭐 공감대가 바뀌면은 말씀의 진리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이게 정의, 공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부한 자들이, 그 다음에 안정된 어떠한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마라.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차별이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인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차별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이 선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착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착하다는 것, 인자하다는 것,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 이게 뭐였어요? 자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자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숙제를 줬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했어요. 내 유익과 상관없이 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아가토스라는 이 선,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본질이라면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자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온도예요. 온도, 따뜻함, 부드러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친절하고 자비로운 따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지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당장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함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그러니까 선은, 굿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문제라면 착함, 자비, 이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냐? 부드럽게 행해야 돼요. 부드럽게. 이건 또 뭐냐면은 할 말, 안 할 말, 때를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한 권사님이, 예를 들면 권사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당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엉뚱한 데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혼낸다. 그런데 이분이 딱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 병원을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 마음에 좀 찔림,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로 딱 시작하면은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 열받게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삶을 살아야지만 동시에 그 옳은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지혜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자비가 착함,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인자함, 사랑하는 것, 친절함이라면은 오늘 말씀 양선은 뭐예요? 정의, 공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떠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되고 이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갈 때 무엇인 열매가 딱 맺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빨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있기도 한데, 아,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가서 혼내는데 그것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랑 화평 그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그 중에 하나라만이라도 건지면 되지. 뭐 그러한 태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양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비하다는 건 뭐예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절함이에요. 나를 낮추고 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도 존중해 주지만 동시에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난 곳을 가서 탁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곳을 잘 싸매어주는 거예요. 일단 그 피는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소금을 뿌리면 피가 상하지 않고 살이 상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딱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대할 때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그 배려는 그것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배려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양선, 오늘 말씀의 양선은 사람이 참 좋다, 뭐 선하다, 마음이 좋다라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그냥 다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면 되겠어요? 말을 안 들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친구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안 들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친구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관계가 깨질까 봐 말 안 하면 말 안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줘야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다 막 욕하고 막 할 때에 누군가는 그래도 같이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완전히 뭐예요? 장사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막.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뒤엎을 때에 감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벌려요. 돈이 잘 벌려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찔리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남들이 다 쉬쉬할 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을 때에,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만을 취하고 싶을 때에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인자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만 딱 보면요, 아 그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멀시예요. 멀시. To love mercy예요. 긍휼을,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데 그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자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냉정하게 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부드럽게 사랑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려면은 우리는 정말 원칙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친구가 하나한테,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어떤 자기 교회 교인이 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분은 항상 뭐 회의만 하면은 이 법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 알지만 이게 내가 잘,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러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분은 법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근데 그분이 따지는 그 미국 장로교의 법은 20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 20년 전에 그 북거버도 규례서를 가지고 그 카피해 놓은 거 한 걸 가지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법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냥 사랑만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막 감싸, 그러면은 이게 또 뭐예요,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막 그래요, 그냥. 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확 갔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확 갔다가. 결국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는 원칙이 없어요. 이 교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가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잠도 안 와.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아픈데 자기가 한 분을 보니까 자기 직장의 상사가 너무나 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성에 다니셨는데 삼성 부장인데 자기가 그 삼성이 얼마나 자기 말로 그래. 그때 자기가 삼성을 다닐 때 사람을 가라 그냥 넣는데요. 근데 자기 부장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데 정말 항상 너무나 여유롭더래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부장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장님하고 술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식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자기가 술 기운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장이 교회가 딱 그러더래요. 교회가 잠이 안 와?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참 저런 삶을 사는 사람, 나도 본받고 싶다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진짜 잠이 잘 오더래요. 그런데 참 신비롭고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것은 그때 그 교회가 아주 심하게 싸울 때였어요. 정말 심하게 싸울 때였는데 뭐 새벽 예배까지 나와 싸우진 않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 딱 앉아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다 제가 분쟁이 끝나고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목사로 갔는데 집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언제 몇 년 전에 나왔다. 그때 정말 시끄러울 때인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잠이 그렇게 안 왔는데 잠이 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장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런 걸 주고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정의도 행하고 자비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삼성 다니면서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교회 잘 다니겠습니까? 저도 벌써 25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좀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에도 인정받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여러분 술자리를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봤겠어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우리가 착한, 하나님이 오시기에 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게 그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비의 능력을 주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정말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일을 이야기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기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 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학교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논문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수하고 다 면접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이러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정직함을 인정해 준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들이 다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용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밑에서 일할 때에 막 캐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딱 보니까 같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조금씩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보여요. 어? 몰라요. 그럼 따라가고 싶은 나만 손해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용기입니다. 다 속이는데 나만 속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따라가며 동시에 부드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